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드리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독서했던 로마서의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가 다른 서간에 비해서는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몸소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라고 하는데, 그래서 로마서는 기쁨의 서간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탄식의 서간이라고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탄식하다, 신음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이는 단순히 뭐 슬퍼하거나 뭐 불평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이 탄식을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탄식으로 이해합니다. 특히 오늘 로마서 8장에는 세 번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인간의 탄식이 있고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탄식은 방금 제가 읽었고요. 인간의 탄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의 탄식이 모두 서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탄식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이어져 있고 구원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 되기 때문에 탄식은 구원에 대한 희망이다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을 제외한, 왜냐하면 인간은 따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창조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뭐 인간이야 죄를 짓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탄식을 한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피조물은 뭐 죄를 지을 자유라는 선택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탄식을 해야 될까요? 가톨릭의 전통 신학 안에서는 창세기에 인간의 원죄 이후에 인간만 죄를 짓고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창조 질서 전체가 죄를 지었다, 이 표현보다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바라봅니다.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인간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오롯이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도 비유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싸움을 하고 서로에게 죄를 지으면 그 싸움과 죄는 자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만 싸움을 했을 뿐 자식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어떤 손찌검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한들 그 싸움이 자식에게 어떻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과 자연세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과오는 자연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향은 직접적인 경우도 너무나도 많죠.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단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바라보고 소비할 때 자연이 내지르는 비명소리는 인간의 욕망이 그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충분히 자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포함한 인간과 그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불완전함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사건들, 죽음, 질병, 부패, 온갖 자연재해와 그 모든 고통들은 아직 완전한 창조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근거가 되죠.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바울사도는 출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단어로 그것을 탄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탄식은 멸망의 신음이 아니라 새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의 진통이다. 그래서 그것은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탄식 안에서 인간도 탄식을 하는데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도 탄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미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탄식에 포함이 될까요? 물론 뭐 이거는 신학적인 질문일 뿐이죠. 우리는 진즉에 이 질문 전에 세례 안에서의 우리의 부족함을 충분히 알고 있죠. 우리는 세례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길은 열려 있습니다만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우리의 몫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육체는 죽음을 넘어야 되고 그것도 큰일이죠. 또 죄의 유혹은 여전히 남아있고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느님 빨리 완성시켜 주십시오라는 갈망이 존재하는데 그 갈망을 그리스도인의 탄식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가톨릭 교부들은 이 탄식을 희망의 숨결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 아우구스티노는 희망하는 사람은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희망하는 사람만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바심은 희망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마저 탄식하십니다. 여기가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죠. 왜 성령께서도 탄식하시는가 하고 질문할 수 있죠. 가톨릭 신학에서는 성령의 탄식은 인간처럼 괴로워서 우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성령의 탄식은 뭘까요? 우리는 스스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오늘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방법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어쩔 때 우리는 기도 안에서 복수를 해달라고 꿈꾸기도 하죠.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말이 안 나오기도 하고 눈물만 흐르기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더 깊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탄식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설명과 표현을 넘어서는 탄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신비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탄식은 하나의 합창입니다. 바울은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설명합니다. 하나의 합창이고 오케스트라이기도 하지만 성령은 그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된다라는 거죠. 왜 성령은 피조물의 탄식과 인간의 탄식이 함께 하실까요? 성령의 탄식의 바탕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발터 카스퍼라는 가톨릭 신학자의 자비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습니다. 그는 로마서의 탄식과 단어와 연결해서 이 자비에 대해서 그의 자비라는 저서에서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발터 카스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교황님이 2015년 자비의 특별인연에 발표한 교황 직서 자비의 얼굴은 발터 카스퍼의 자비라는 신학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황님은 재임 기간 내내 당신의 신학적인 사상을 펼쳐내실 때 발터 카스퍼의 신학을 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과 발터 카스퍼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카스퍼는 책 자비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는 자비는 하느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한 개가 아니라 하느님 존재 전체를, 그 전 존재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열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자비는 히브리어로는 라함임 또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라함임은 어머니의 태, 자궁을 뜻하는 레헴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비는, 하느님의 자비는 생명을 품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탄식은 뭐겠습니까? 카스퍼의 관점에서 보면 탄식은 자비, 이 자비를 향한 인간의 외침이 됩니다. 즉 탄식은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있는 사람만이 내지를 수 있는 희망의 외침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탄식의 시작은 인간이 아닙니다. 더 깊이 있게 말하면 인간이 먼저 자비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느님의 자비가 인간 안에 깔려 있고 그 바탕에 대한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탄식은 인간 혼자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카스퍼는 자비를 삼일체 하느님의 자기 전달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탄식은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식은 성령의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탄식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외칠 수 있는 부르짖음도 아닙니다. 카스퍼가 반복해서 비판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마치 자격에 대한 보상처럼 이해하는 사고가 됩니다. 인간은 자격이 있어서 자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격이 없음은 자격이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 인간의 겸손, 자기 비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은 말 그대로 교만한 마음이 되죠. 그래서 자격은 자비의 선 요소가 아닙니다. 이 점은 로마서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탄식은 내가 충분히 착해졌으니 도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복음서의 세례의 기도처럼 가난한 영혼의 기도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카스퍼는 희망을 낙관주의랑은 구별합니다. 낙관주의는 상황을 보죠. 바로 자격을 봅니다.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희망은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오히려 희망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상황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숱한 순교자 성인들이 죽음과 고통의 그림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스퍼는 자비에서 루카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자주 언급합니다. 탕자는 최고의 절망의 상징이 되는 돼지우리에서 탄식을 하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의 탄식이 집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의 존재론적 탄식이 아버지가 자비로운 분이라는 기억을 떠올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절망 속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 자비라는 것을 세상의 권세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가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장은 돌아가지 못했겠죠.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식은 자비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 용기에 앞서서 아버지의 자비가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용기의 바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탄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시작이고 그 시작의 근본에, 이미 그 근본에 하느님의 자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영성을 보면 가톨릭의 신비가들은 탄식을 은총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익숙한 사람은 탄식하지 않기 때문이고 뉘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분을 더 갈망하기 때문에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향한 탄식은 그 사람의 마음의 가난함의 표현입니다. 역시 사실은 성 아우구스티노의 표현을 다시 불러보면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쉼이 없음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하느님을 향한 갈망, 바로 그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 자비에 이끌리기 때문에 탄식하고 그 탄식은 결국 하느님께 돌아가려는 희망의 첫 움직임이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그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조금은 무섭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걷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르겠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둬라. 이 표현은 심판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비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버려 둔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표현은 작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기다린다라는 동사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우선합니다. 세상의 바탕에 자비가 이미 깔려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몫이고 그 깨달음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탄식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삶에서 우리가 내지르는 탄식은 그래서 불안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희망의 바탕을 두는 신앙의 용기 있는 부르짖음이 바로 탄식이 됩니다. 그 희망의 탄식 안에서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생활 잘 이어나가야겠습니다.